안녕하십니까? SOSTV 시사 뉴스입니다. 뉴스를 통해 시대를 깨우고 뉴스를 통해 이 시대를 위한 영적 준비를 갖추게 하는 SOSTV 시사 뉴스. 오늘도 전해지는 뉴스와 해설로 영적 교훈을 얻어봅니다. 지구를 지키려는 인간의 노력이 눈물겹습니다. 최근에 일어나는 재해들의 많은 부분이 인간이 초래한 인재라는 것에 초점이 모아지는 가운데 인간이 초래한 환경재앙을 조금이나마 줄이려고 애쓰는 지구 환경 보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위해 애쓰는 이들의 이야기가 근래에 보도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합니다. 오늘은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가들이라는 색다른 주제로 뉴스를 진행해봅니다. 충남 당진에서 쌀과 마늘 농사를 짓는 정광영 씨는 30여 년 전에 한국의 암 환자가 늘고 있는 이유는 농민들이 치는 농약 때문이라는 강의를 듣고 친환경 농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친환경 농사를 시작하고 처음 3년 동안은 수확량이 뚝뚝 떨어진 것을 물론 화를 내면서 대신 농약을 쳐주겠다고 나서는 주변 사람들의 눈총도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논에 메뚜기와 미꾸라지가 돌아오기 시작하고 병들었던 땅에 새살이 돋기 시작하면서 힘을 냈다고 합니다. 정광영 씨는 40년 가까이 거의 매일 영농 일지를 꼼꼼하게 기록해온 이로도 유명합니다. 하루 일과와 계절병 생산량, 총 수확량, 수매의 가격 등을 달력 뒤에 꼼꼼히 기록한다고 하네요. 경북 상주에서 사과와 포도 농사를 짓는 최병수 씨는 제초제 친 곳에 풀어놓은 닭들이 하나 둘 간이 부어 오른 채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친환경 농업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전국 어디든지 농약을 안 치고 농사짓는 이가 있다고 하면 찾아가서 기술을 전수받으면서 가진 노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처음 몇 해 동안 생산비용과 노동력은 일반 농사에 비해 두 배 더 들지만 수확은 절반도 못해서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부족한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아내 김명희 씨가 주풍령 휴게소 농산물 판매소에 판매원으로 나가야 했다고 합니다. 친환경 농사는 8년이 지난 무렵에야 땅이 되살아나면서 안정된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인고의 세월을 견디게 해준 것은 소비자들이었습니다. 시커멓고 크기도 형편없는 친환경 재배의 사과를 도저히 못 내겠다고 포기했는데도 소비자들은 갈아서 주스라도 만들어 먹을 테니 올려보내라고 성화를 했다고 합니다. 시장에서는 도저히 팔릴 수 없었을 볼품없는 사과의 참된 가치를 이해해준 소비자들과 농약 친 작물을 사람에게 보낼 수 없다는 신념으로 그 고된 시절을 버틴 농민이 있었기에 지금은 일반 마트에서도 친환경 재배 사과를 어렵지 않게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망가져가는 지구를 지키려는 참 아름다운 마음이 엿보이죠? 자, 여기서 강명수 편집부장을 모시고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 해설을 청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간은 에덴 동산 이후 수천 년 동안 유기농법, 친환경적 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곡물을 재배해왔습니다. 그러다가 1940년대 이후부터 화학적으로 생산된 그 농약과 제초제가 대량 생산되면서 그것이 곡물의 재배에 활용되면서 그 이후로 다시 70년 동안 그렇게 농사를 저어다가 70년 만에 다시 가장 오래된 농산법, 에덴 동산에서 사용되던 그 농사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과학과 문명이 발달된 이 시대에 가장 오래된 농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늘과 땅과 바다가 너무나 오염됐습니다. 또 강력한 농약과 제초제로 인해서 땅이 오염될 뿐만 아니라 과일과 곡물이 오염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농약을 사용한 이후 박테리아와 해충을 그 농약에 대해서 점점 더 강한 내성을 띠게 됐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더 강한 농약, 더 강한 제초제, 더 많은 양을 사용해야만 박테리아와 해충들이 박멸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몰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유기농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어쩔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결국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계,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이, 인간의 과학이 더 우세하다는 생각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가 더 우세하구나 하는 참 어리석은 깨달음, 너무나 뒤늦은 깨달음이 지금 농약을 사용한 지 70년 만에 인간이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우둔함과 교만을 지적하면서 너희들이 가서 짐승과 물고기와 새들에게 배워라 하고 욥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12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이죠.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네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네게 고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네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네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하나님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과학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는 사람들, 물고기와 짐승과 땅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들이 대답을 해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생명의 법칙에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오직 인간들만 자신들이 만들어낸 과학과 산업에 의지하여 살다가 이제 어쩔 수 없는 골목길에 막혀서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산업 혁명 이후 400년 동안 인간은 하늘에 오염을 뿌렸고 땅에 오염을 뿌리고 바다에 오염을 뿌리면서 이제 대기와 하늘과 땅과 바다가 모두 오염되어 버려서 이제는 어찌할 수 없이 참 힘들게 된 상황이 결국은 오늘날 친환경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유기농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의 징조들이 지난 400년 동안 산업혁명의 결과로 나타난 것들이 400년 동안 쌓이면서 하늘과 땅과 바다에 지금 징조로서 나타나고 있고 그것이 엄청난 재난으로 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농약과 살처제, 제초제를 사용하는 대신에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돌아가고 있고 또 무엇이 돌아가고 있습니까? 도시의 이기적인 삶에 지친 사람들이 이젠 귀농이라는 단어를 내세우고 그런 단어가 나오면서 또 시골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 무엇이 돌아가고 있나요? 무분별한 식사와 육식으로 인해서 병들어 지쳐있는 도시인들이 결국 에덴 동산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채식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지금 현대 과학과 문명이 최고로 발달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지혜 속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게 되는 그 말씀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가 아닐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친환경적인 방법 하나님께서 최초에 주신 천연 법칙, 천연적인 방법을 이제서 깨달아가고 또 그것이 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참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데일리한 뉴스 보도입니다. 전라남도의 장성 남면에는 72세 전춘섭 씨라는 분이 살고 있는데요. 2700여 평 규모의 사과를 자연농법으로 재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양 장성 출장소로부터 유기농 인증을 획득했다고 합니다. 유기농 농산물 인증은 재배 토양 관리와 작물의 병 해충 방제, 또 토양 분석, 수질 분석, 그런 아주 까다로운 검증 과정을 거쳐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전 씨의 유기농 실천 경력은 30년이 넘는다고 합니다. 특히 2006년부터 볏짚, 농산부, 부산물 등 식물질로 만들어진 퇴비만을 활용해서 토양의 활력을 살려서 병해충에 견딜 수 있는 아주 건강한 작물로 자라게 하는 자연농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사과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는 재배할 수 없고 무엇보다 생산량이 크게 줄고 상품성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무리한 도전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과감히 도전한 결과 이 같은 성과를 얻어낸 것입니다. 병해충 관리는 사과나무에 꽃이 피는 시기부터 매월 1, 2회 정기적으로 해줘야 되는데요. 이 전춘섭 씨는 현미식초를 농약 대신 현미식초를 살포해준다고 합니다. 참 흥미롭죠. 전 씨는 유기농 사과 재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토양 및 병해충 관리 등에 대한 충분한 영농 경험과 관련 지식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생산한 유기농 사과는 친환경 농산물 전문 유통업체에 전량을 납품하고 있으며 일반 재배보다 두 배나 더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고 하네요. 2,700평 규모에서 약 7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신념을 이어나가는 친환경적인 정신이 참 보기 좋습니다. 자, 여기서 강병국 목사님을 모시고 목사님의 해설을 청해서 들어보도록 하죠. 강병국 목사님.
예,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이 세상의 땅의 토양은 옛날에 비해서 그 영양분을 함축하고 있는 면이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10년 전에 이 토양과 현재 토양을 연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 농업대학이 이 세상에 여러 군데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간단히 말하면 옛날에 사과를 하나하나 두 개 먹으면 충분했던 것을 지금은 10개 정도를 먹어야지 그만한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다라는 그런 논문 또 연구 결과가 지금 속속히 발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십니까? 요즘의 청년들, 요즘의 어린 아이들의 그 체력이 우리 때보다 훨씬 더 약하다. 우리 자식 때, 우리 손자 때의 그 체력들은 훨씬 더 건강 체력에서 좀 연약 체질로 바뀌었다. 그런 느낌을 느끼시고 그런 대화를 나누시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에 큰 문제점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그런 방법들에서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벗어난 것입니다. 인간의 화학적인 비료를 뿌리고 또 공장 폐수가 뿌려지고 또한 사람들이 이기심과 교만한 마음과 경쟁심을 가지고서 땅을 놀리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농사를 지어온 것이죠. 그리고 어떤 토양에는 무엇이 좋으며 또 어떤 토양에는 어떤 것이 맞지 않는다는 그러한 그 지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가지고 농사를 짓다가 참 어려운 국면을 우리가 다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온난화 문제. 이 문제죠. 여러분, 이 온난화 문제가 간단한 것 같지만은 이 농사를 짓는데 엄청난 문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인간의 이기심과 교만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온이 바뀌지 않습니까? 온도가 바뀝니다. 그러므로 이 농작물들이 혼돈되는 것입니다. 언제 꽃을 피워야 될지, 언제 열매를 맺어야 될지, 언제 싹을 틔워야 될지, 땅도 혼돈되고 씨앗들도 혼돈되는 참 이상한 시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온난화 현상에 대해서 지금 정치적으로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세계를 지배하기 위한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음모고 하나의 가설이다. 이 온난화는 사실 없다. 온난화 때문에 우리에게 피해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그것은 너무나 몰라서 그렇다. 온난화 현상은 분명한 것이다. 이것은 가설이 아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오히려 우리는 곧 이제 빙하 시기가 올 텐데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빙하기가 온다는 것은 참 이상한 얘기 같지만 그 이유는 여러분, 온난화 현상을 통해서 북극에 있는 얼음들이 녹아서 떠내려오면 그것이 이 지구의 적도를 향해서 점점 내려오기 시작하면 지구의 온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빙하기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참이 혼돈되고 사람들이 앞으로 오는 일들 때문에 기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천연재해 재난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시요,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방법대로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물 먹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무엇을 먹으라고 말씀하신 대로 먹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인 말이죠.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나옵니다. 새들도 마찬가지고 또한 물고기들도 정한 물고기와 부정한 물고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먹고 마시고 사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행복과 건강을 위해서 메뉴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대로 해야 할 텐데 사람들이 그것을 전혀 무시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괴되어가는 이 지구, 이 지구가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초의 방법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는 것 같죠. 2011년 8월 28일자 뉴시스 신문 사회면에 보도된 기사입니다. 서울과 대전 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정에서 재배 중인 친환경 벼가 곧 추수를 앞두고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28일 충청남도에 따르면 대전 원평 초등학교와 서울 이수 초등학교에서는 농촌에서나 볼 수 있는 벼가 한창 자라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학교 어린이들이 봄에 충청남도와 충남 친환경 농업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작은 고무 화분에 논을 만들고 모내기를 한 벼들로 새끼를 치고 자라 요즘 한창 이삭을 내밀고 추수를 앞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1년 8월 28일 시민일보 보도입니다. 강동구 친환경 도시 텃밭 가을 농장이 일제히 개장을 해서 주민들이 손수 김장 채소 등을 심고 수확하게 된다고 합니다. 강동구는 이번에 개장하는 가을 농장은 둔촌동과 고덕동, 암사동, 강일동 등 텃밭 등 총 1,609자로 앞으로 참여 가구들은 친환경 김장 채소 수확을 위해 배추 모종 30개와 무 씨앗을 파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친환경 도시 텃밭은 집과 가까운 거리에서 유기농법의 친환경 농사를 지어볼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게 하고 또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직접 가꾸고 수확할 수 있게 하는 매우 바람직한 주민 생활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이나 낙엽 등을 재활용해서 자가 퇴비를 만들거나 지렁이 농법을 통한 자연 순환형 삶을 실천해 볼 수 있는 기회까지도 제공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참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경북 울진 방주 공동체 대표는 농약 범벅이 된 배추를 자기 식구와 집에서 기르는 토끼에게는 안 먹이면서 양심상 시장에 내다 팔 수가 없어서 친환경 농법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거듭된 실패로 먹을 양식이 없어서 결혼 반지도 팔고 아이들 돌반지도 팔고 부인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8년간이나 영주에 있는 학원 기숙사 부엌 일을 해야 했습니다. 아직 친환경 농자재가 개발되기도 전이고 기술과 경험도 축적되기 전이라 농사의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땅에 힘이 부족해서 배추들은 벌레가 다 먹고 속도 차지 않아서 텅텅 비는가 하면 고추 또한 정말 형편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방주 공동체는 우리나라에서 맨 처음으로 고기, 고추, 유기 재배를 인증받은 대표적인 산지가 되었습니다. 네,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참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강명수 편집부장의 해설을 곁들여서 들으면서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보기로 하죠.
가장 단순한 것이 가장 과학적이라는 말이 오늘날처럼 잘 입증되고 있는 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참 농약과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는 가장 단순하고 가장 원초적인 농사법이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인간에게 유익을 주며 가장 합리적이라는 사실이 오늘날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난 지 400년이 지나면서 인간의 과학과 산업이 최고도로 발달했는데 지금에야 비로소 인간이 자연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가장 과학적이라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오히려 지구의 파멸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그런 해결책으로서 지금 사회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둔하고 교만한 인간들에게 그 욥기 12장에 있는 그 말씀처럼 정말 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들과 또 물고기에게 배우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우둔함과 교만은 그 하늘의 과학, 하나님의 지혜를 평가절하시켜 왔습니다. 인간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땅에 떨어뜨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박쥐가 최첨단 레이더 장치를 갖고 그 시커먼 동굴 속에서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어떻게 그것을 평가절하할 수 있습니까? 오징어가 제트기식 추진 기능을 갖추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 못한다고 해서 그것을 평가절하할 수 없죠.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 것입니다. 비둘기가 정말 기적적인 방향지향 장치를 갖고 있죠. 인간은 아직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과학입니다. 도마뱀 수시로 색깔을 변화시키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지혜였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영적 분별력, 놀라운 지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평가절하할 수는 없습니다. 하늘의 과학을 이 땅으로 끌어내릴 수 없다 하는 얘기죠. 참 꿀벌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꿀벌은 그 눈이 아주 수많은 아주 작은 여러 개의 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꿀벌의 뇌는 그 100만 개 이상의 그 뇌신경 세포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뇌에 비하면 0.01%도 안 된다고 하죠. 그러한 인간 그 꿀벌의 뇌신경 세포와 그 눈에 의해서 꿀벌이 참 놀라운 비행을 하는 것입니다. 강을 건너고 또 산을 넘어가면서. 그래서 꿀을 얻어오는데 돌아올 때는 갈 때는 이곳저곳 들려서 한참 오래 걸렸지만 돌아올 때는 집으로 최단 거리를 자동으로 계산해갖고 찾아온다는 것이죠. 인간의 과학과 인간의 지혜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컴퓨터로도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없는데 뇌 그 꿀벌의 뇌라는 참 보잘것없는 그 작은 사이즈 속에서 놀라운 과학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나요? 오늘날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교만과 우둔함입니다. 그래서 욥기 38장 3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라.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 우리는 거기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는 그 깊은 지혜와 과학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잠언 9장에 있는 그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임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북 청주 미호천 공동체 홍진희 씨는 우리 씨앗 되살리기를 위해서 땀을 쏟는 농부입니다. 이미 우리 종자시장은 대부분 다국적 기업들의 손에 넘어가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 자체가 문제가 아니지만 이들은 씨앗의 유전자를 조작해서 작물을 길러도 씨앗을 받아서 다음 해에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만들어 놓았죠. 매년 막대한 씨앗값을 주고 종자를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외국계 거대 기업들은 자기들이 만든 화학비료와 농약이 있어야만 잘 자라도록 설계한 씨앗을 팔고 있어서 농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매년 비싼 씨앗값과 농약값을 이들에게 지불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굳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와중에 홍진희 씨는 전국에서 수집한 우리 고유 작물의 씨앗을 되살려서 무료로 나눠주는 일을 몇 해째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국적 기업들이 해마다 종자 가격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땅에서 오랜 세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온 토종 종자를 지키는 일은 우리 농업과 식량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고 그는 주장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강병구 목사님의 해설을 청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한번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GMO 생산품들, 인간의 이기심 때문이죠. 경쟁심 때문이죠. 장악하고자 하는 그런 탐욕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 것이죠. 또 인간이 병충해 강하고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화학적인 재료들을 보십시오. 또 아주 촘촘한 그런 창살 사이에 닭을 넣고서 여러분 닭을 빨리 키워서 잡아먹기 위해서 계란을 빨리 낳게 하기 위해서 호르몬 주사를 놓는 것을 보십시오.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이 세상의 토양이 악해지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죄악이 땅을 황폐케 만들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우리 인간의 교만하고 이기적인 죄악의 성질 때문에 그렇게 만든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먹습니까? 우리가 먹습니다.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이런 모든 비료들이나 화학물질들이나 또한 GMO로 만든 것들, 그다음에 또 씨앗을 변종시킨 것들이 사실은 비가 와서 전부 다 씻겨서 땅속으로 들어가고 그것이 또 쓸려서 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일곱 재앙 때 바다가 피가 되고 물들의 근원이 피가 되고 강물이 피가 되고 또한 우리가 헌대 재앙을 맞는 그런 모든 일곱 재앙의 근원들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어떻습니까? 요즘에 이 물속에 있는 이 수산물들 말이죠. 물고기들. 기형적인 물고기들이 많이 생기고 어떤 종류들은 몰살을 하고 또 수천 마리의 또 이런 돌고래와 고래떼들, 상어떼들이 해변에 나와서 이제 그냥 죽고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자꾸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결과이죠.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사람들은 왜 그렇게 완악한지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 우리의 이 혀를 위해서 맛을 즐기기 위해서 또 우리가 삐뚤어진 그런 우리 경향들을 즐기게 하기 위해서 인조이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먹고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요즘에 사실은 식당에 와서 보면 말이죠. 식당에 와서 보면 사실은 깨끗한 음식을 먹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골라 먹을 음식이 별로 없을 정도로 참 해괴한 그런 음식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사실 바다에 있는 우리가 이 생선을 먹을 때는 어떤 것은 먹어라, 어떤 것은 먹지 말아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물들을 먹을 때도 어떤 것들은 먹어라, 어떤 것들은 먹지 말아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늘이 있는 것은 먹어라, 비늘이 없는 것은 먹지 말아라. 심지어 예를 들면 말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있으시면 레위기 11장을 한번 조용히 한번 읽어보시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동물들의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갈라주셨는지가 거기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지켜야 건강해지고, 농사법도 주께서 말씀하신 안식년을 지키고 땅을 쉬게 하고 또한 주께서 말씀하신 원래 농사법처럼 인간의 이기심과 경쟁심과 교만한 마음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조작해서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저절로 주께서 주신 것을 받는 것이니까 창조주의 뜻대로 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미국의 해군성에서 나온 수첩을 보면 비행기가 바다에 떨어졌을 때 이제 급하니까 물고기를 잡아먹을 때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먹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아 이건 유대인들의 법칙이죠. 아 그렇습니까? 여러분 노아 홍수를 적은 창세기 7장 8장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노아가 동물들을 이제 들여보낼 때 정한 짐승들은 일곱 쌍씩 부정한 짐승은 두 쌍씩 그때 유대인들이 있었나요? 아니죠. 그때 레위기가 기록됐던 때였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그러한 것을 정해놓으신 것을 노아는 알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엔 이렇게 잘못된 농사법과 또한 잘못 만든 그런 화학적인 물질들 때문에 오염된 땅들, 오염된 그 다음에 바다에서 생긴 수산물들과 물고기들과 그 다음에 또 동물들을 우리가 먹기에 아주 해로운 것들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제는 이 세상에 부정하고 정한 짐승을 갈라서 부정한 짐승은 먹지만 부정한 짐승들은 이 땅의 쓰레기 청소부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우리가 먹으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부정한 조개들이나 새우들도 사실은 청소부로 만들어 놨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면 이제는 그런 것들을 정말 먹지 못할 때가 되었죠. 그것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원칙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런 성경을 뒤늦게나마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법칙이 축복의 법칙이라는 것이 속속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구의 환경을 위해서 땀과 눈물을 흘리는 작은 실천가들 덕분에 우리 지구는 보존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는 이 지구를 보존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에 더 유익한 주제로 여러분들과 찾아뵙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